로마서 첫 시간이죠.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이 7절까지의 본문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과 토요일 새벽에 걸쳐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을 구분하는 이 시득 관점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장 애착을 가진 성경이기에 설교하는 것이 가장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로마서의 신학적인 주제들은 무척 또 까다로운 것이기도 하지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뭔가 좀 잘 보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에 로마서를 향한 저의 사랑을 어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암송 같은 거 참 많이 시켰어요. 암송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이 성경뿐만 아니라 교리문답 같은 것도 달달달 외우곤 했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 8장하고 12장은 달달달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 코팅을 해가지고 책받침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과 이 점심 시간 때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다른 성구들도 외워서 어머니께 검사를 받곤 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있던 냉장고 문 크기가 딱 대학생들 대자보 써 붙이는 전지만한 크기였는데 어머니께서 이 전지를 사다가 유성 매직으로 늘 신조 같은 것 또는 성구를 적어두시고 저희 형제에게 외우게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책받침 만들어주고 전지로 냉장고에 써붙이고 해도 외우는 거 어찌나 참 재미없든지 힘들고 막 그때야 잘 이해가 안 갔지요. 다른 집 애들은 막 학원 가라 공부해라 막 잔소리 듣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 그때는 참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든지 나중에 내가 이 집안만 나가면은 이 교회는 안 간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죠. 지금은 알죠. 정말 어머니가 하나님 두려워하셨구나. 우리 형제에게 이 살아있는 신앙을 물려주시고자 했구나라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로마서를 볼 때마다 이 대학생들이 쓴 대자보 손글씨만큼 예쁜 글씨는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늘 전지로 저희 집 냉장고에다가 붙여주신 손글씨가 생각납니다. 책가방에 항상 들어있던 직접 만들어주신 어머니께서 코팅해서 주신 책받침 항상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은 제 달달달 외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뜨듬뜨듬은 하죠. 뜨듬뜨듬은 하지만 어릴 때 워낙 바짝 외우던 곳이라 여전히 8장과 12장만큼은 가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저의 어릴 적 이 로마서 사랑을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이 아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막 이렇게 설레면서 말을 해줬습니다. 얘는 진짜 이 믿음의 집안에서 자란 신학생 뭔가 이 달라도 다르구나. 이 이야기를 했는데 감동커녕 대뜸 외울 거면 왜 다 외우지 8장하고 12장만 외웠냐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통째로 다 배웠대요. 아, 그걸로 뭐 한글도 아니고 영어로 다 배웠다고. 아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진짜 참이 쥐구멍이 어디 있나 싶더라고. 나중에 우리 그 신학과 동기들 살펴보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외웠던 애들도 있더라고. 야, 그거 참, 너 대단하다 싶었는데, 미국 유학 가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이 성경 두장 정도 외우면서 이 스트레스에 숫자도 안 내받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 저를 보면서 얼마나 우스우셨을까 싶더라고요. 이 세상 참 넓고, 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도 참 많을 수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합니다. 이말 그대로 로마서는 그 불신자들을 향한 성경이 아닙니다. 이 불신자들이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선적인 대상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이미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을 위한 성경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시내에 나가면 그 2층 버스 많잖아요. 그 2층에는 장애인석이 없지만 1층에는 그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 우선 좌석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그 못난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죠? 예. 앉아 있다가 그 장애인인 노약자를 보면은 우선적으로 양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로마서의 대상도 우선적인 대상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한 이 말씀이다라는 뜻이지. 불신자들은 이 해당 사항 없으니까 로마서 읽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뭐 복음서를 먼저 권한다든가 하면은 몰라도 이 대뜸 로마서부터 추천을 하면은 이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어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학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성경으로 꼽히기도 하죠. 이 다른 바울 서신과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바울의 자기소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다른 바울 서신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이 다이 1장 1절이 자기소개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 혹은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독 로마서만 특이하게도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자기소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세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째로 사도. 셋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어떤 신학자는 이를 바울의 과잉된 자의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도 사실 그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어디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예식 순서지를 받았는데 이 신랑 신부에 대한 소개보다 이 예식 순서지에 주례 선생님에 대한 소개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그 주례 선생님한테 박수를 보내야 하는 건지 이 신랑 신부에게 박수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뭐뭐 뭐, 뭐 무슨 재단 이사장이시자, 뭐 위원장이시자, 뭐 총회장이시자, 어디 대표님이시자, 어디 뭐 총동창회장이시자, 뭐 사회 이사이시며 뭐또 남았나 했더니 신랑 신부에게는 이러저러한 뭐 관계가 되시는 이라더니 주례 선생님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 애초부터 그 주례하는 사람이 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좀그 사람은 좀안 되게 보이잖아요. 그 저는 좀 불쌍하게 보이던데 그 얼마나 그참 속이 비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 이 다른 바울 서신과 달리요, 이처럼 지금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 바울의 자기소개는 자의식 과잉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선 로마서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짧은 책이지만 다른 이 편지들에 비하면 길이가 좀 깁니다. 다루는 신학적인 주제가 심층적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세 가지 자기소개는 로마서 전반에서 연관되어서 해석되어집니다.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결혼식장의 이 주례 선생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주례 선생은 사실 그런 소개 필요 없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어디 위원장인지 총회장인지 뭐 대표인지 아무도 안 궁금해요. 그 빨리 끝나서 지금 뷔페 먹으러 가기 바쁜데 그막 속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소개하고는 지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소개합니다. 당시로 실제에는 그 노예가 있었으니까요. 영국도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한 200년 아직 20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년 아직 차에 지나진 않았어요. 그 1833년에 폐지되었으니까요. 노예의 이 반대 개념이 자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분명히 알고 사용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이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의 이 용어 사용은 이 적나라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은 다른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죠? 대부분 불신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다른 그 모든 것에 속박된다라는 것이지요. 놀랍고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성도라고 불리지만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요.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 근심 걱정 가지고 살면서도 그래도 그나마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싶거든요. 당장 우리 눈에는 더 안락해 보이고 대접받는 것 같고 하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가끔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 말이 과한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것은 사기입니다. 그 자기가 검사가 아닌데 검사인 것처럼 사칭한 명함을 파가지고 뭐 여자를 꼬시려거나 한다거나 하면 사기죄로 잡힙니다. 자기는 장난이었다고 해도 가짜 명함을 파서 뿌리고 다니면 사기죄입니다. 이 사칭은 사기입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은 야 정말 그이 세상에 그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나 싶지만 사실 그 교회에도 그런 사기꾼들이 여럿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치 그리스도의 종인 양 스스로를 그렇게 언급하면서 섬기지만 사실 그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분명히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명함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는 가치가 있다 싶으니까. 바깥에서는 또 다른 명함 돌리고 다니는 거지요. 그건 그 사기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기라기보다는 직무유기나 이 태만죄가 됩니다.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명함은요, 사기꾼의 명함하고는 달랐습니다. 주인이 시키면은 이유도 묻지 않고 일단 하고 봐야 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정말 종으로서 자신을 먼저 소개한 것입니다. 둘째는 사도지요. 이 바울의 사도직 논쟁은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며 다루는 것이 유익한데 여기서는 간단히만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사도는 그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그 개념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요. 아니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뭐 있지도 않은 천자가 뭐 자기를 사도라고 사칭하고 다니느냐. 이를 갖다가 고린도후서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직접적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시대 이후에는 사도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지요. 대신에 교부 또는 속사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1세기 이후에 사도라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근거를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신을 사도다라고 칭하는 모든 자들은 이단입니다. 그 자가 어떤 선한 사람이든 어떤 위대한 목회자든 예언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추방되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는지, 물론 그들의 설교와 이 예언에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남다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사칭은 언젠가 이 반드시 비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10년 전쯤입니까? 저는 그때 없을 때인데, 다른 목회자들한테 저도 들었는데, 유몰든에서 한번 이싹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뭐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특별히 이런 것들은요, 그 불신자들 현혹시키지 않습니다. 신자들을 현혹시킵니다. 특히 그 메마른 신자들, 그 공허한 신자들. 물론 그 누구나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릴 때 있죠. 그 메마른 기분이 들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이 지점은 말씀이지 어디 다른 이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는 그 성질은 우리가 사도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사도성을 우리가 공유한다라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에 특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유명한 출신, 그 교회 출신의 장로이든지 목회자든지 간에 본인을 신사도라, 뭐 사도다, 이렇게 칭하는 자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바로 그것은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을 받았다라는 자기의식이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바삐 살다 보면은 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는 잊고 살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저 임의적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양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저 즐거운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꼭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자기 희생정신이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힘써서 사회봉사를 하면서 여러모로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선행에 푹 젖어서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목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을, 이 자선을 위한 삶이 또는 궁극적인 목적인 양 살아갑니다. 그들의 행동은 선하다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떠난 삶입니다. 이 버려지고 썩어져도 할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는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서 절반은 결정됩니다. 이 경제적으로는 기회비용이라고 하겠지요.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내일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오늘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하러 가겠다고 하면은 그 혼나도 할말 없는 겁니다. 신체 단련을 위해 운동이 안 좋다, 뭐안 중요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장의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가 수영 대회인데 일주일 내내 뭐 책상 앞에만 앉아 있어도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때그때에 삶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허구많은 이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최우선적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 구원이 최우선에 오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과 동시에 성도의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입니다. 그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 뒤에 순서를 세우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2절부터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는 이처럼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면은 그렇게 놀랍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바울이 원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투철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고 다녔던 것도 하나님 자리를 예수가 차지했다라는 그 오해 때문이었지요. 그랬더니 바울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소개 때 사용한 용어를 반복합니다. 5절에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고요. 6절에 보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요일에 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뜻합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 뒤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마귀의 소유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입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종을 언급하면서 제가 그 사기죄를 언급하면서요. 그 직무유기 혹은 태만죄라고 했는데 그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을 산다는 표현 쓰지요. 기술자 부를 때도 있고 이사할 때 사람 산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사할 때 인부 부르면은 내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르지요. 침대 저기 놔두세요. 옷장 저기 놔주세요 하면은 뭐저 박스 좀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하면은 다 따릅니다. 내가 돈을 내기 때문입니다. 마귀와의 거래가 돈으로 안 되었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피를 돈 주고 사면은 그리스도가 괴멸되는 줄 알았거든요. 자기가 이기는 줄 알고 거래했는데 막상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게 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 지식, 재산, 지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얼핏 그렇게 보이긴 해도 다 썩고 맙니다. 이 교과서에 실리는 위인이 된다고 한들 우리가 뭘 그리 기념하며 높여줄 수 있습니까? 부질없습니다. 우리 삶이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원래 위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 다른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고통과 질병, 가난과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이 건강과 부유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복음 한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폐암 같은 거 특히 생기면은 장기침이 오래 가게 됩니다. 이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슈퍼 가가지고 이 기침약만 먹고 있으면은 결국 큰일 나지요. 이 암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그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돈 문제 있고요, 직장 문제 있고, 뭐 자녀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우리가 그때 기침약만 먹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뭐 증상 완화는 될수 있겠죠. 그 보기에 뭐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노릇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종노릇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바른 중심을 잡아서 만사 형통하는 신자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로마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또한 바울의 자기소개를 통하여서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로 소개한 바울의 소개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소개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이것저것 이유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문제, 돈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릴 줄 믿습니다. 주님 이를 우리가 만사형통한다 하며 찬송하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잡은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이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